제6과 가을절기의 현대적 의미.
어제 우리가 절기를 공부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의 시간표와 같은 것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봄절기, 이 봄에 지켰던 네 개의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칠칠절 혹은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이뤄놓으신 사역을, 그분의 봉사를 아주 매우 적절하게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들이었고, 이제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하는 절기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직접 관련된 의미를 갖는 절기들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을절기에 대한 윤곽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것인지 이 문제를 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절기는 세 개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먼저 나팔절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가 있습니까 거기? 예.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 악기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어떤 종교적인 국가적인 행사나 의식을 할 때 나팔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제물의 위에 무엇을 불라고요?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나팔은 상당 부분 좋은 뜻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나팔을 불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팔은 어떤 일을 예고하는 역할도 했지만 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7월 1일에 부는 나팔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원래 이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해서 그 월삭에는 나팔을 붑니다. 매월 초하루에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달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특별히 7월 월삭에 부는 나팔은 하나의 절기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월삭에 부는 나팔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어떤 명절의 형식으로, 절기의 형식으로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7월의 나팔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대단히 중요한 원인은 열흘 후에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월삭에 다른 초하루에 불던 나팔과 7월 초하루에 불던 나팔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7월 초하루에 불던 나팔은 대속죄일이 며칠 남았다는 것입니까? 열흘 남았다는 것이고 그 열흘 안에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도록 집중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의 나팔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흘이 지나서 대속죄일이 되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의식은 1년의 다른 모든 절기나 의식들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날이 하나의 예식 안식일이고 절기이기도 하지만 금식을 하면서 이 날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지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법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회중들이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이 날을 아침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 잘못하면은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성경에 그것이 뭐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오진 않지만 이 대속죄일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함을 받음과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성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대속죄일의 행사에 모든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그 대속죄일의 제사는 누가 이제 책임을 지고 인도합니까? 대제사장이 하게 되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 광야에서 성막 속에서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그 예식 봉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훼파된 후에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개축했고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 이제 확대해서 좋게 만들었는데 헤롯 성전에서 진행되던 그 유대 역사의 거의 말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광야 성막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의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부터 전에 내려오던 하나의 전통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당히 이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근본 줄기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7월 10일이지만 이 제사장은 7월 3일이 되면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부터 이제 성전 그 울타리 안에 성전 그 경내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주일 동안 7월 3일부터 7월 10일 당일까지 한 주일 동안 그 원로 제사장들의 자문을 받고 조력을 받으면서 대속죄일 제사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저녁 그 7월 9일 저녁에는 대제사장이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풀이하면서 이제 7월 10일 아침을 맞이해서 이제 제사 의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행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정식 제사하기 전에 자기와 그 가족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해가지고 그 제비를 뽑아요. 나중에 다시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염소를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뽑혀진 염소를 잡아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이제 제물에게 이제 죄를 얹어가지고 광야로 추방하는 그런 의식을 그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정짓는 심판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5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초막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22일까지 8일간의 초막절 혹은 장막절 절기가 이어집니다.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 절기를 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가을의 풍성한 추수 끝에 이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하고 풍성한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는 일종의 추수 감사절과 같은 성격을 갖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5일 전에 대속죄일 그 절기를 지내면서 굉장히 초조하고 긴장하고 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5일 전에 그 대속죄일 하면서 전부 다 지금 바깥에서 금식하고 긴장하면서 그 속죄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이 대제사장이 모든 의식을 마치고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졌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저쪽 휘장에다가 묻혀놨던 죄가 완전히 도말되므로 우리 모두의 죄가 다 도말되었다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에 그 굉장한 그 기쁨과 만족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언제 푸느냐, 그게 이제 초막절 축제 때 그 기쁨과 환희와 감사를 이제 표현하면서 8일간을 같이 즐겁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끝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 그 기간을 이제 초막절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보시면 마침내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장막을 쳐서 살게 되는 그 마지막 감격의 순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절기, 가을 절기 외에도 정규적인 절기로서 안식일이 있고 또 월삭이 있고 일곱 번째 달 월삭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신년이 있고 또 부림절, 수전절 이런 여러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교재를 좀 더 상세하게 보시고 연구를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지금은 교재 11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실제 여러분과 제가 당면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으로 한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여기에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절기에 영적인 혹은 현대 실제적인 의미에 대하여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문제를 좀 먼저 조금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뜰에서부터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서 지성소에 네 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틀려요. 하루밖에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횟수는 네 번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로 네 번을 들락날락 하는지 잠깐 공부를 해보십시다. 대제사장은 이제 당일 아침에 수족과 몸을 다 씻고 평상시 입던 대제사장 의복을 입습니다. 옷 입고 난 다음에 다시 손발 씻고 아침 상번제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그냥 처음에 칼만 딱 대고 나머지 과정은 다 일반 제사장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물의 피를 휘장에 뿌리는 일과 분향하는 일은 그날은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번제가 끝난 다음에 옷을 이 대속죄일만을 위해서 만든 세마포, 아주 시고 깨끗한 세마포, 속옷부터 다 해가지고 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송아지 제사는 무슨 제사인가 하면은 제사장 자신과 그의 가족들과 더 나아가서 동료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이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송아지를 이제 성전의 현관하고 번제단 사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천막이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이게 다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이죠. 이 성전하고 이 번제단 사이, 여기에서 이제 그 수송아지 머리를 남쪽으로, 수송아지 머리를 또 여긴 이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머리는 일로 향하지만 얼굴은 이제 몸은 이렇게 눕혀 있지만 얼굴은 저쪽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저쪽에 지성과 있기 때문에 저쪽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얹고 이 수송아지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죄와 가족들의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저런 죄들을 다 이제 고백하면서 그 송아지에다가 이제 죄를 옮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아직 송아지를 잡지 않았어요. 기도가 이제 그 죄를 옮기는 기도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여기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111페이지 위에 보면은 두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두 사람이 대동해서 번제단 동쪽으로 번제단의 동쪽으로 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와서 그곳에 두 마리 이미 준비되어 있던 두 마리 염소 앞에 대제사장이 딱 섭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그들의 용어로 완전한 자, 그 다음에 부가의 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 완전한 자는 제사장에 버금가는 사람으로 성전 봉사의 최고 책임자이고, 부가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의 24 반차 중에 각 반차에 세분된 그룹인 그 부가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염소 앞에 대제사장이 서 있고, 그 염소 앞에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제비가 두 개 들었어요. 제비가 두 마리가 아니고 뽑는 제비 두 개가 그 통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하나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써 있고, 또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이제 제비를, 아마 이제 이번 제비는 뭐 이것이다,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뽑아서 그 제비는 이쪽 염소고, 또 다른 한 제비는 이쪽 염소에다 이제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염소고, 또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된 염소예요. 그 아사셀이라는 말이 뭔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 아잘이라고 하는 말이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아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을 위해서 뽑혀진 염소는 이 죄를 이제 다 뒤집어 쓴 다음에 제거시켜 버린 겁니다. 죄를 회중으로부터 죄를 제거시키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목에다가 주홍색 줄을 메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요. 아사셀을 하나는 목에다가 이제 줄을 메고 주홍색 줄을,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머리나 뿔에다가 이제 줄을 매는 겁니다. 같은 주홍색 줄이지만 하나는 목에다 매고 하나는 머리 뿔에다가 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염소가 정해진 다음에 그 먼저 가족과 그 가족들의 죄를 이렇게 담당했던 소용아지에 가가지고 다시 또 한 번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는 그 제사장 가족들, 아론과 그 후손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속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같이 어디에 참여합니까? 주도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지만 옆에 사소한 일들은 일반 제사장들이 같이 도와서 하기 때문에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속죄를 하고 이제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한번 또 속죄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현대적 혹은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그냥 허둥지둥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와서 그냥 집사복 이렇게 입고 참여하지 말고, 그 교회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전날부터 마음 준비를 하고 교회 와서 아주 진실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그 모든 속되고 인간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아주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이 예배에 조력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설교하는 목회자나 기도하는 장로님, 사회하는 장로님, 혹은 모든 이 예배에 조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과 몸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조력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송아지에게 대제사장의 가족들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의 죄를 다 그 수송아지에다가 이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수송아지를 이제 잡는 겁니다. 예,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그 피그릇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젖고 있어요. 그렇게 젖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은 이제 향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향로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 제단 위에 제단 위에 불이 항상 타고 있으니까 이 불을 좀 담아요. 향로 그릇에다가 불을 여기서 담아가지고 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한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을 좀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로 갑니다. 지난번에 그 향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은 이 향단을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향로를 들고 거기서 불씨를 취해가지고 향그릇에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지성소. 지금 지성소 봉사하는 날 아닙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이 속에 있는 그 법궤 위에다가 사실 올려놓고 이제 향을 수북히 담아놓고 이렇게 그 향이 쫙 그 지성소에 거득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성전이 지어져 있을 때에는 지금 여기서 이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이 속이 아니라 법궤 자체가 없었어요. 이 법궤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법궤하고 십계명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거 찾게 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찾게 되면 그것이 아마 우상이 될지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가리워두셨는가 하면 뭐 하나님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그 직전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법궤를 들어다가 어느 동굴에 감췄다고 그래요. 그 뒤로는 다시는 법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지성소 안에 그 법궤를 대체하는 그냥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역할을 하는데 아무 기록도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법궤를 대신한 돌 위에 쉐키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대체한 그 기초석 위에다가 향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향이 쫙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속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바깥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연이 이제 지성소를 이렇게 쭉 채워나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내용은 각자 참고하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이 기도는 아마 이 나오기 전에 여기 성소에서 이 지성소나 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이 안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고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회중들은 그 밖에서 이제 묵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가 마치면 이제 나와서 정말 우리 대제사장이 직무수행을 잘 해가지고 아무 탈 없이 나와야 될 텐데 하고 이제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이제 이 성소 밖을 나와서 그 회중들에게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지성소 출입을 마친 이제 대제사장이 아까 여기서 그 수송아지에서 나온 피를 누군가가 지금 굳지 않게 젓고 있겠죠. 이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 피를 지성소 위에 뿌리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법궤를 대신한 기초석 위에 서가지고 그 피를 위로 한번 뿌리고 아래로 일곱 번 뿌려서 그 세가면서 여덟 번을 뿌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피를 뿌리고 일례 나와서 이 피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스탠드가 여기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럼 피 그릇을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근데 왜 올려놓는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또 이제 아시게 돼요. 거기다 일단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두 번 들어갔다 나왔죠? 한 번은 향을 피우고 나왔고, 한 번은 피를 뿌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아까 제비 뽑은 그 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가 있죠. 이번에는 나와서 이제 그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리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가지고 뿌린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뿌려요. 위로 뿌리고 아래로 이렇게 뿌리고 뿌린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그 수송아지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송아지 피하고 이 염소 피하고 섞어요. 그렇게 섞어요. 섞어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 이 휘장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피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 두 피를 섞어서 휘장에다가 뿌리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속죄의식인데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다 뿌렸지 않습니까? 그 여기 피가 범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가 이리로 옮겨져 와 있는 거예요. 죄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는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고 할 때에 이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분향단에, 이 향단에다가 또 바릅니다. 향단 뿔에다가 또 다시 네 뿔에 한 번씩 바르고, 향로 위에다가 일곱 번 또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이 제단 주변에 그 배수로에다가 부어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기드론 시냇가로 흘러나갑니다. 배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출입이 됐죠? 세 번 들어갔다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원리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도 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죄가 없어지는 원리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이제 컴퓨터에 자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내가 없애고 싶은 자료가 있어요. 그럼 그 자료를 이제 불러냅니다. 그 파일을 불러내가지고, 딜리트라고 하는 이제 키를 눌러요. 그럼 딜리트는 이제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글씨가 딱 뜨는가 하면은 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네 하고 누르면은 그 파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휴지통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휴지통이라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그 자료들은 지우려고 하면 꼭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럼 휴지통으로 그게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 상태는 아직 내가 버리고 싶은 게 내 그 정상적인 그 체제, 화일 속에서는 날라가 버렸지만 아직 그게 어디 있어요? 컴퓨터 안에, 휴지통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죄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여기다 갖다가 다 뿌리면은 나로부터는 죄가 나갔지만 그 나간 죄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휘장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죄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서 휴지통을 끄집어내요. 휴지통이 나와라고 끄집어내면 휴지통이 딱 나와요. 이 휴지통에 대고 딜리트, 지워버리겠다고 딱 집어넣으면은 휴지통에 있는 것을 다 비우시겠습니까? 여기서 비우면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휴지통 있는 거 버리시겠습니까? 할 때 예스 하고 하면은 완전히 그것은 이제 컴퓨터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죄는 이 대속죄일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이 우주에서 도말되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근거가 없어져요. 죄의 모양이. 이것을 가리켜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의식을 한 다음에는 이 휘장을 아예 갈았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휘장을 갈 때 괜히 이거 잘못 보통 사람이 쳐다보면 이제 즉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휘장을 몇 사람이 들고 들어와 뒷걸음질 쳐서 그것을 떼내고 갈았다.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설이 있어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 다른 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지금 그 광야에서 또 40년 해가지고 또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뭐 300년, 350년, 그 다음에 사울왕 또 40년, 다윗왕 40년, 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해서 5,600년이 지나는 건데, 아 그럼 휘장을 해마다 갈면은 5,600개씩이나 휘장을 갈아서 만들었겠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정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피를 아주 없던 것처럼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셨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쨌든 둘 다 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네. 죄가 도말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 가운데에 이 죄를 여기다 갖다가 옮겨놓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 대속죄일에 그 구체적인 뭐 방법이나 절차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걸러져서 멸망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뭐가 처리가 안 됐습니까? 지금 수염소, 수송아지 제사도 드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별된 그 염소, 제비 뽑힌 그 염소도 이제 제물로 바쳐줬고, 뭐가 남아 있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아직 남아있죠? 이렇게 이제 모든 절차를 끝낸 다음에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한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온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그 아사셀을 염소에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이제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끌고 가서 무인지경, 무인지경에 광야로 끌고 가서 여기 보면 그 기록에 보면은 바위에 이렇게 굴려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완전히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를 입고 마지막에 결국 아사셀 염소는 이제 죽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걸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는 사실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사셀 염소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원래 죄를 누가 가져왔어요? 사탄이 가져왔어요. 근데 사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탄이 자기 죄를 누구한테 이제 전념을 시켰습니까? 사람한테 자기 죄를 전념을 시켰어요.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이 정결 예식에 의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휘장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휘장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아사셀 염소에다가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갖다 죽이는 걸 보니까 이 모든 죄값을 결국에는 마귀가 뒤집어 씌우고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단에게 그 죄값이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사단이 마침내 영원히 멸망당하는 우주에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사단이 받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끌려나가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읽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드린다. 율법을 위하여, 성전 봉사를 위하여, 감사를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드린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오후 3시 안에 마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 봉사는 오후, 그러니까 저녁 번제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뜰에서는 이제 다른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진 바깥에서 제물의 나머지를 태우고 그런 일반 마지막 번제, 이 상번제 같은 거는 제사장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들이 진행을 하고, 대제사장은 이제 손발을 씻고 백색 다시 의복을 벗고 목욕을 한 다음에 원래 제사장 옷인 황금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매일 저녁 드리는 저녁 번제를 드린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저녁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도 일반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마지막 번제가 드려지기 전에도 다른 일반적인 제사를 이 제사장들이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번제 드리고 다시 손발 씻고 대제사장이 목욕하고 옷을 또 한 번 갈아입어요. 아까 그 평상 제사장복 입었다가 다시 이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갈아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계속 지금 뭐가 타고 있었습니까? 향이 타고 있었죠. 그 향로와 이제 향그릇을 도로 가져 나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향로와 향그릇을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이제 그날 마지막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향로와 향그릇을 가지고 나온 제사장이 손발 씻고 또 목욕하고, 얼마나 자주 씻는지 몰라요. 이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출입할 때 항상 죄를 씻고 다니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교회 출입할 때에 죄를 씻고 오셔야 돼요. 이 교회 안은 이 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죄 용서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죄 용서 집에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다 씻고 정결하게 한 상태로 교회를 출입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은 교회를 자주 다니면 다닐수록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오기 전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자주 출입하면 항상 깨끗한 거예요. 제사장이 아주 자주 씻었습니다. 네 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이제 옷을 벗고 목욕하고 또 옷 갈아입고 저녁 마지막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등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모든 의식을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향까지 한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월 3일 날 나왔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 때 거리에는 등불 행렬이 있고 축제가 있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친지와 친구들이 모여서 속죄와 구원을 경축하는 성대한 잔치를 밤늦게까지 하면서 이제 즐기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당히 복잡한 대속죄일의 제사 절차를 여러분이 이제 대강 이제 감을 잡으셨어요. 이 대속죄일의 행사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국면. 하나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정결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나가는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봉사에는 성소 정결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해서 멸망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특히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왜냐하면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자꾸 없어져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아주 균형 있게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강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목사들의 설교가 어떻게 되느냐는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부담되는 설교는 싫어해요. 자기의 죄를 지적한다거나 또 힘든 그 어떤 영적인 표준을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자꾸 설교하면은 싫어해요. 교인들이. 제가 그 어느 교회에서 전도회를 한번 했는데 그 전도회 이제 둘째 날인가요? 집회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보니까 이제 그 교인이 아니에요. 저한테 오더니 당신이 아까 그 설교한 그 목사야? 그래. 아, 그렇습니다. 내가 뭐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장로가 담배 피면 돼? 안 돼? 그래. 안 되죠. 장로가 무슨 담배를 피웁니까? 안 되지. 그런데, 요새 장로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몰라.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보니까. 예. 그런데 장로가 담배를 피우면 목사가 피우지 말라고 해야 돼? 그냥 둬야 돼? 아, 피우지 말라고 그래야죠. 당장 그것은 장로가 담배를 피면 안 되죠. 피우지 말라고 그러죠, 목사가. 그래야지. 그런데 말이야, 목사들이 장로가 담배를 피워도 담배 부지 말라 소리를 안 해. 아, 왜 안 하죠? 왜 안 하기는 왜 안 해? 그거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지. 지금 이 우리 교회, 뭐 우리 교회뿐 아니고 이 개신교, 이 기독교의 강단이 자꾸 병들어가는 이유가 이 듣는 회중들이 이 고든 기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담 없이 기분 좋고 편안한 기별을 좋아하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자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측면은 자꾸 사라지고 사랑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가지고 교인들의 생활이 사랑을 제대로 배우면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배우면. 근데 너무 값싼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양쪽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제대로 못 배우고 하나님의 원칙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미지근하고 교인 같지 않은 교인들이 자꾸 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말하고 평안하다는 말하고 같아야 달라요. 저는 오늘 이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편안하다는 말하고 평안하다는 말하고 같아야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하고 한 것이 평안입니까? 편안입니까? 평안이에요? 편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편안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평안을 찾는 게 아니고 편안을 찾아요. 편안. 편안하면 좋은 거예요. 교회 와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 다 용서하시고 희망이 있고 그 좋죠. 다 뭐 그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편안해요? 불편해요? 담배를 오래 피워가지고 인박인 사람들이 갑자기 담배 피우면은 담배 끊으면 몸에 이상이 와요. 담배 익숙해진 그 체질에 담배 연기가 안 들어가면 몸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담배를 계속 펴야 편안해요. 평안하려면은 담배를 끊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금단 증상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한 6개월, 1년 이상 지나면은 체질이 이제 담배를 안 피우는 체질로 바뀌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두 죄에 익숙해서 죄와 약간 같이 있어야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딱 끊어버리면 아주 불편해요. 불안하고. 그 텔레비전이 그거 사실 요즘에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굉장히 몸과 정신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근데 텔레비전을 너무 보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고 앉아 있어야 편안해요. 그게 안 좋은 것인데도. 그거는 편안, 당장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과 육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불편하더라도 텔레비전을 안 보는 훈련을 하다가 그 안 보는 데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보면 이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체질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죄된 체질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것이. 그런데 자꾸 힘들어도 또 순종하고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이 체질화되면 그때에 느껴지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요동치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속에 들어가서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은 웬만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치 않고 강 같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 올라가야 돼요. 자꾸 그 밑바닥에서 편안하게 교회 다니려고 하시지 말고 한 단계 올라가서 평안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상태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지 않고 계속 편안하게 사는 사람에게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시편 여러분 교재를 한번 다시 보십시다. 거기 시편 7편 8절이 있어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분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결국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무엇을? 나를 작정하시고 심판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할 날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이 그들에게 심판할 날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차례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서 행해지던 모든 제사 의식이나 또 이런 절기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원형, 그 오리지널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원형을, 하늘의 실체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양은 원형입니까? 모형입니까? 모형이에요. 원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양자와 제사를 계속 그 모형을 가지고 하다가 하늘에서 누가 오셨어요? 원형이 오셨어요. 원형. 그 원형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가셨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 9장 12절에 그 118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것은 모형이지요. 오직 자기 피로 이것은 원형이지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가 모형 성소입니까? 원형 성소입니까? 원형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다음에 하늘 원형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상에 뜰에서 늘 죽임을 당하던 그 모형, 희생제물의 원형이신 예수께서 직접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 성소, 성소의 원형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하늘에 지성소의 원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성소 원형의 이 시은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게 원형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그 모형이 하늘에서도 원형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그 원형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전에는 조사심판이라고 많이 했고 최근에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감이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재림 전 심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재림 전에 하늘에 갈 사람들을 확정 짓는 심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심판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대속죄일의 심판이,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심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죄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확정 짓는 심판이 대속죄일의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심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은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언제 심판합니까? 예?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 땅에 죽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1차 죽음은 아직 완전한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죄값을 받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 악인들의 심판은 하늘에서 천년 기간 동안 진행된 다음에 천년 기간이 지난 후에 다 하늘의 가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 때 죽었던 악인들이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왜 부활합니까? 하늘에서 확정된 그 심판을 집행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후에 살아난 모든 악인들의 형량이 천년 기간 동안 다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초기 문제 보면. 그래서 행한 대로 그 유황불에 불타서 없어지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전에 하는 심판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데리고 갈 자들을 확정 짓는 심판이에요. 정말 자격이 있는지, 정말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죄를 도말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확정 짓는 심판이 바로 이 재림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다 보면 그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7월 10일에 대속죄일 있기 전에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심판의 임박함을 알렸듯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나팔절과 같이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120페이지 계시록 1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성소 제도와 심판의 문제를 공부한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읽으면은 확실히 실감이 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 계시록 14장 7절 위에 부분이야.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나팔입니다. 이게 나팔이에요. 이게 나팔절 예고 나팔입니다. 뭐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것하고 나팔절에 나팔 부는 것하고 원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나팔절에 나팔 부는 것은 심판이 앞으로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열흘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메시지는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창조의 기념일에 정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려낼 때 이 죄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속에 중심에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외치는 근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기준에 우리의 눈을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인 십계명에 우리의 눈을 돌릴 때에 그 십계명의 중앙에서 빛나고 있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라는 예배 회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메시지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보느냐? 이 세계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 종교 암흑 시대, 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정치적, 군사적 또 종교적 권력을 다 잡고 지배했던 기간이 언제까지 갔는가 하면은 이것이 1260년입니다. 그렇죠? 1798년 이 중세 암흑 시대를 지배하던 교황이 일단 몰락함으로 이 암흑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암흑 시대가 지나면서 바로 1800년대 19세기로 접어듭니다. 19세기. 이 19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이제 암흑 시대 끝나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보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 성경에 나온 예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대단히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뭐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윌리엄 밀러가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연구하다가 다니엘 8장 14절을 보게 되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소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된다. 그럼 아까 이 대속죄일 봉사에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성소의 정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하는 말은 2300주야가 끝나면서 심판이 시작되겠다는 말입니다. 성소를 배경으로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는 말은 2300주야가 끝남과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윌리엄 밀러 당시에는 이 성소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소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빛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가 끝나는 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2300주야가 언제 시작됐는가를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살펴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457년에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457년에 2300주야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예요. 주전 457년. 여기에서 2300주야, 즉 실제적인 역사기간으로 2300 예언 해석상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2300년을 지나고 나니까 뭐 중간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대속죄일 봉사를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이것을 태양력으로 해보니까 10월 22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온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윌리엄 밀러가 뭐 우여곡절 끝에 그가 깨닫고 배운 이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적용은 틀림없이 빗나가고 잘못된 것인데 183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재림 이 예언과 함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큰 호응을 얻었어요. 1차적으로 호응을 얻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천년 이상이 지내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운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부흥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이 재림의 운동에 함께 가담해서 무리를 만들어서 1844년 10월 22일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주 대실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왜 그냥 두셨을까요? 그냥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림운동에 함께 움직여가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0일이 끝난 다음에 다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고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뭉치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여러 교파로부터 나와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살피고 공부하면서 생겨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예요. 우리 역사가 뿌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44년 이후로부터 이제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성소정결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연구해보니까 그게 바로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 원형에서 진행되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844년에 여기 여러분 그 교재의 인용문들을 다 각각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은 직접적인 해석하는 말씀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국 1844년 10월 22일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성소가 정결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 모형적인 용어로 하자면 대속죄일의 기간이고 원형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심판 기간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하는 이 영적인 육적인 모습을 어디에 항상 비유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대속죄일 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바깥 주변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선 이 바깥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에게 아직 남겨진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과 죄된 습성을 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소 연구와 함께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대로 죄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는 습관 혹은 습관적으로 다니는 습관 그런 거 빨리 청산하고 하루하루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해하고 일치되고 연합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지나면은 하지가 와야 안 와요? 와요. 하지가 지나면 추분이 와야 안 와요? 와요. 하지가 지나면 동지가 반드시 와야 안 와요? 오는 겁니다. 그거는 비켜갈 수가 없어요. 생략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지없이 오는 것이에요. 봄절기가 여지없이 흘러갑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피할 수 없이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절기 그대로 초림이 끝난 것입니다. 가을 절기가 와야 하나요? 아, 그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얼마가 지나고 나면 나팔절이 오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지나면 반드시 대속절이 오는 겁니다. 대속절이 지나면 장막절이 오는 것입니다. 1831년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개별이 전파됨과 동시에 나팔절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용문에 이 나팔절의 첫째 천사 기별의 시작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의 운동이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을 알리는 예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나팔절이 왔으면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오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끝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장막절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 역사와 함께 흘러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밝은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빛이 와 있습니까? 이 세상의 흑암 속에 거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빛을 따라서 사실 때 그 빛의 본체이신 생명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시다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를 하나 하고 마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 다 같이 기립하셔서 365장 찬미 함께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번 기간 동안에 성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깨닫는 사람이 되지 않고 빛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애절한 애타는 심령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길을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정말 빛을 따라 살면서 빛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이 교회와 주님을 빛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